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세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시간 뉴스입니다. 아시아 순방기 나선 미국의 짐 매티스 국방장관이 24일 알래스카에 도착했습니다. 이날 알래스카 공군기지에 도착한 매티스 국방장관은 기자들에게 미군이 불법 이민자 문제를 돕기 위해 국토안보부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매티스 장관은 26일부터 2박 3일간 중국을 방문합니다. 매티스 장관은 기자들에게 중국 고위 당국자들을 만나 남중국해 문제를 열린 마음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국방장관이 중국을 방문하는 것은 지난 2014년 이후 4년 만입니다. 이어 28일에는 한국을 방문해 송영무 국방장관을 만나 미한 국방장관 회담을 갖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북한 비핵화와 미한 연합훈련 중단 문제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매티스 장관은 이어 29일 도쿄를 방문해 오노데라 이스노리 일본 방위상과 회담하는 것으로 순방 일정을 마무리합니다. 한국 정부가 북한과 장사정포 후방위전 문제를 논의하는 방안을 정부 내에서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낙연 한국 국무총리는 25일 68주년 6.25 기념사에서 북한의 핵실험 시설 폭파, 미사일 엔진 시험장 폐쇄 약속, 미군 유해 송환 절차 진행 등 최근의 남북관계 변화를 열거하며 휴전선 인근에 배치된 장사정포를 후방으로 철수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총리실은 해명자료를 통해 장사정포 후방이전 문제는 향후 남북군사회담에서 논의될 만한 과제로 우리 내부에서 검토한 일은 있으나 남북장성급회담에서는 아직 공식 논의되지 않았다며 총리의 발언은 이런 취지에서 한 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남북한은 빠른 시일 내 동해와 서해지구의 군통신선을 복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일본 외무성이 내달 1일 북한 문제를 전담하는 새로운 부서를 만든다고 교도통신이 25일 보도했습니다. 외무성은 그동안 한국과 북한을 담당하는 북동아시아과를 뒀는데 다음 달부터 이를 한국을 담당하는 1과와 북한을 담당하는 2과로 분리합니다. 교도통신은 북동아시아 2과가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추진하는 일북 정상회담과 납치 문제를 담당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앞서 고노다로 일본 외무상은 지난 4월 북동아시아과를 둘로 나누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진전 등으로 북한 문제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전해드립니다. 중동 국가인 이란에서 25일 물가난에 항의하는 대규모 시위가 열렸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이날 이란의 수도 테헤란에서는 상인과 주민 수천 명이 모여 상점문을 닫고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번 시위는 2012년 이후 가장 큰 규모입니다. 시위대가 국회를 향해 행진을 시작하자 경찰이 나서서 최루가스를 뿌리며 이들을 막았습니다. 주민들이 시위를 벌이는 가장 큰 요인은 자국 화폐인 리알화가 폭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이란에 대한 제재를 8월부터 재개하기로 하면서 리알화 가치는 크게 떨어졌습니다. 25일 테헤란 시장에서 1달러는 9만 리알에 거래됐습니다. 지난 연말에는 환율이 1달러당 4만 2천 선이었습니다. 미국은 2016년 이란 핵합의를 계기로 이란에 대한 제재를 해제했습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8일 핵합의를 공식 탈퇴하고 이란에 다시 제재를 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집트는 국가 비상사태를 또다시 3개월 연장했습니다. 이집트의 압둘 파타 엘시시 대통령은 24일 관보를 통해 이 같은 결정을 발표했습니다. 국가 비상사태 연장안은 일주일 내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7월 14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LCC 대통령은 이번까지 5차례나 국가 비상사태를 연장했습니다. 국가 비상사태는 지난 4월 이슬람 국가 추종 세력의 폭탄 공격으로 기독교 콥트 교인들이 44명 숨진 사건을 계기로 이집트 전역에 처음 선포됐습니다. 국가 비상사태가 발효되면 군대와 경찰의 공권력이 강화되고 집회와 시위 등 국민의 기본권이 제한됩니다. 지금까지 세계뉴스의 최원기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6일 화요일 아침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진행의 김현숙입니다. 러시아에선 지금 2018 FIFA 월드컵이 한창인데요. 미국에선 사실 이 월드컵의 열기가 크게 느껴지진 않습니다. 미국이 이번 월드컵 본선 진출에 실패했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월드컵에 출전하지 못한다고 해서 축구 자체에 대한 열기가 시들한 건 아닙니다. 올해 초 갤럽이 조사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보면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관전 종목으로 풋볼, 미식축구가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고요. 2위는 농구, 3위는 야구였는데 이 축구가 아이스하키를 누르고 4위를 차지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축구의 인기가 이렇게 높아지는 이유로 1994년 미국 월드컵이 성공적으로 개최된 점, 여자 축구가 세계 최강인 점, 미국의 중남미계 인구가 많아지고 있는 점, 또 젊은 밀레니얼 세대가 축구를 좋아하는 점을 꼽았습니다. 전문가들은 특히 어린이들이 축구를 많이 하는 점을 주목하고 있는데요. 지난 20여 년간 유소년 축구가 급증하면서 2,500만 명 이상의 어린이들이 축구를 하는 걸로 나타났고요. 이는 중국에 이어서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숫자라고 하네요. 한편 미국은 캐나다, 멕시코와 함께 오는 2026년 월드컵을 공동 개최하게 됩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서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를 보내드립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날씨 소식입니다. 이곳 워싱턴은 현재 기온 28도로 맑은 하늘 보이는데요. 북한의 날씨는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북한은 오늘 대체로 흐리고 비가 오다가 밤에 북서쪽부터 차차 그치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3도에서 20도, 낮 최고 기온은 17도에서 28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밧바다는 0.5에서 1.5m를 일겠고, 서해 북밧바다는 0.5에서 2m를 일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알아보죠. 먼저 평양은 20도에서 24도, 신의주는 19도에서 25도 기온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은 19도에서 23도, 함흥은 19도에서 21도, 끝으로 청진 지역은 16도에서 20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네, 날씨 알아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1998년 프랑스 월드컵의 주제가로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끈 곡인데요. 축구가 주는 환희를 노래하는 The Cup of Life, 리키 마틴이 부릅니다.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박영서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레제프 타입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이 재집권에 성공했습니다. 대통령 중심제 아래 첫 국가 수반이 된 건데요. 국제사회에서 터키의 명성을 드높이겠다면서 대서방 강경책을 이어갈 뜻을 밝혔습니다. 미국과 교역하는 모든 나라들에게 무역 장벽을 없애라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했고요. 한국 제주도가 예멘 난민 수용 문제를 둘러싸고 찬반 논란이 뜨거운데요. 본격적인 난민 자격 심사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소식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먼저 이 터키의 대통령 선거 소식부터 살펴보죠.
네, 집권 정의 개발당 후보로 나온 레제프 타입 에르도안 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했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 득표율은 약 53%로 과반 기준을 살짝 넘겼는데요. 이로써 결선 투표 없이 당선이 확정됐습니다. 야권 경쟁자였던 무하렘 인제 공화인민당 후보는 31%에 그쳐서 연설을 통해서 패배를 인정했습니다.
예, 자 에르도안 대통령은 승리 연설을 했다고요?
네, 에르도안 대통령이 25일 아침 일찍 수도 앙카라의 정의개발당 당사 앞에서 시민들에게 이번 승리는 터키의 승리이자 터키 국민의 승리라면서 승리를 선언했습니다. 또 2016년 쿠데타 기도 진압 후에 침체에 빠진 터키에 번영과 안정을 일구겠다고 다짐했는데요. 대선과 동시에 실시된 국회의원 총선거에서도 여당이 이겼습니다. 집권 정의개발당이 42%, 그리고 선거연대로 나온 민족주의 행동당이 11%로 총 54% 과반을 차지했습니다.
네. 자, 미국은 이번 선거 결과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미국 정부 입장은 아직 나온 게 없고요. 다만 언론이 에르도안 정부의 현 대미 강경책이 어떤 방향으로 갈지 주시하고 있습니다.
자, 에르도안 정부가 미국에 강경책을 펴 이유가 있겠죠?
네, 2016년에 쿠데타를 조종한 사람이 미국에 있다면서 송환을 요구했는데요. 미국 정부가 이를 거절하면서 갈등을 빚었습니다. 에르도안 정부는 재미 이슬람 학자인 페트라후 귤렌이 쿠데타의 배후 인물이라고 지목했는데요. 그러면서 군인, 공무원, 교사, 언론인 가운데 귤렌파를 줄줄이 잡아들였습니다.
자, 이후 터키 정부의 대미 강경책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됐습니까?
네, 에르도안 대통령이 잇따라서 반미 메시지를 내놓으면서 친러시아 행보를 보였는데요. 과거 이 터키는 극렬 테러 단체인 IS 공습을 위해서 공군 기지를 제공하는 등 미국의 대중동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4월에 에르도안 대통령은 러시아, 이란 정상과 만나서 시리아 사태에 공조하기로 합의했고요. 또 북대서양 조약기구 회원국임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제 방공미사일을 내년에 실전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에르도안 대통령의 승리가 확정되자 축하 성명을 발표하면서 우위를 과시했습니다.
이 터키가 최근 미국 외에도 서방 측과도 관계가 원만하지 않다고요.
네, 에르도안 정부는 유럽으로 가는 난민 통제에 협력하지 않겠다면서 유럽연합과 대치했는데요. 이 때문에 오랫동안 EU 회원국 자격을 얻기 위해서 노력해왔던 터키와 EU 사이에 잡음이 이어지는 중입니다. 2016년 이후에 이 서방 기업들의 터키 투자 역시 크게 줄었습니다.
자, 그럼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의 새 임기는 언제까지인가요?
네, 5년 임기니까 2020년까지 재임하는 건데요. 하지만 지난해 개정한 터키 헌법에 따라서 다시 재선에 성공하면 2028년까지도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중임 중에 조기 대선을 실시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이기면 2033년까지 집권할 수 있습니다.
예.
예, 에르도안 대통령은 의원 내각제였던 지난 2003년에 총리가 된 후에 이 명목상 국가 원수였던 대통령이 돼서도 실권을 행사하다가 지난해 이 대통령 중심제의 개헌을 주도했는데요. 그러니까 이론상으로는 30년간 터키의 최고 지도자 자리에 머물 수 있게 된 겁니다.
네, 지구촌온에 듣고 계십니다. 미국과 교육하는 모든 나라들은 무역 장벽을 없애라. 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요구를 했군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24일 인터넷 트위터에 올린 글인데요. 미국은 관세와 인위적인 무역 장벽을 둔 모든 나라들에게 이를 제거할 걸 요구한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상호주의 이상의 것을 만나게 될 거라면서 더 이상 일방 통행이 아닌 공정한 무역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예, 상호주의 이상의 것을 만나게 될 것이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네, 최근 미국의 철강 관세 부과에 중국, 유럽, 연합, 캐나다, 멕시코 등 이 주요 나라들이 보복 관세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같은 규모 이상으로 다시 맞대응하겠다는 뜻으로 주요 경제 매체들이 보고 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말하면 어떤 조치를 들 수 있을까요?
네, 구체적으로 중국의 경우 미국의 중요한 산업 기술에 투자하지 못하게 하는 조치를 미국 재무부가 준비 중이라고 월스트리트 저널 등 여러 언론이 전했습니다. 중국계 지분이 25% 이상인 기업들은 미국의 정보기술 기업들을 인수할 수 없게 되는데요. 중국으로 첨단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해서 일부 수출 제한까지 포함하는 내용을 오는 주말에 공식 발표할 걸로 알려졌습니다.
예, 그런데 특정 국가를 상대로 투자와 수출을 제한하는 게 이 대통령 권한으로 가능한 겁니까?
예, 할 수 있습니다. 이 드물고 예외적인 위협이 있을 때 미국 대통령이 경제적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요. 이에 따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국제긴급경제권한법이 근거가 된 것으로 파이낸셜 타임스가 전했습니다. 2001년 9.11 테러 이후에 몇 차례 적용됐던 법규인데요. 북한과 이란을 제재할 때도 쓰였습니다.
네,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이런 경제적인 비상사태를 선포해야 될 사정이 있겠죠?
네, 중국 제조 2025 때문이라고 월스트리트 저널 등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정보기술과 생명공학, 우주과학, 전기, 자동차 등 이 차세대 산업에서 2025년까지 주도권을 잡겠다는 이 중국 정부의 전략이 중국제조 2025인데요. 미국 기업들에 대한 지식재산권 도용과 기술 이전 강요를 통해서 이 전략을 꾸려가고 있다고 미국 정부는 보고 있습니다. 중국이 미국에서 중요한 기술을 훔쳐가고 있다는 건데요. 그래서 미국 정부는 이 중국 제조 2025 무력화를 양국 통상의 주요 현안으로 삼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 그렇게 되면 미중 통상 긴장이 더 심해질 텐데 세계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미국과 중국을 비롯한 주요 국가들이 이렇게 고율의 관세를 주고받는 상황이 세계의 경기 침체를 촉발할 거라고 국제결제은행 BIS가 경고했습니다. BIS의 아구스틴 카르스텐스 사무총장은 열린 다자무역체제를 위협하는 여파가 아주 클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고율의 관세를 계속 추가해 나가는 건 미국 경제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거라는 지적입니다.
네, 자 미국 경제에 구체적으로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말일까요?
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최근 연 2천억 달러의 중국산 제품에 추가 관세, 그리고 유럽연합산 자동차에는 20% 이상의 관세 계획을 언급했는데요. 이게 모두 현실화되면 올해 미국 경제 성장률은 당초 예상치였던 3%에서 0.3 내지 0.4%포인트 낮아질 거라고 피터 후퍼 도이치 방크 수석 경제학자가 예상했습니다.
지구촌 오늘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관광 휴양지인 제주도가 지금 예멘 출신 난민 수용을 둘러싸고 찬반 논란이 뜨겁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예멘 난민들에 대한 첫 심사가 시작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제주도에 들어온 예멘 난민 신청자들에 대한 인정 심사 절차가 25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는데요. 제주 출입국 당국은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예멘 난민 신청자 총 486명에 대한 심사가 진행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심사를 마치기까지는 6개월에서 8개월 정도 걸릴 전망입니다.
예, 난민 심사 절차와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예, 하루 두세 명을 심사하게 되는데요. 긴급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부터 심사할 방침입니다. 제주 당국은 개별 면접 그리고 관계기관 정보 등을 통해서 이른바 가짜 난민 여부를 철저히 가리기 위해서 객관적이고 엄정하게 심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한꺼번에 많은 사람이 난민 신청을 함에 따라서 심사 인력도 보강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한국민들 사이에서 이 예멘 난민 수용이 둘러싼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고 해요.
네, 아시다시피 지금 전 세계적으로 난민 문제가 큰 현안이 되고 있는데요. 중동 국가인 예멘에서도 내전이 길어지면서 발생한 난민들이 한국 제주도로 몰려들면서 한국 역시 난민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됐습니다. 최근 제주도에 머물고 있는 예멘인 500여 명이 난민 자격 신청을 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한국 청와대에 이를 막아달라는 국민 청원 서명자가 40만 명에 육박하는 등 반대 목소리가 거세게 불고 있습니다.
네, 자,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 한국은 비교적 난민 문제와는 거리가 있는 나라였는데요. 네. 예멘인들이 왜 가까운 중동 국가들도 아니고 이렇게 먼 제주도를 택한 걸까요?
네, 제주도는 국제 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서요. 지난 2002년부터 비자 없는 외국인도 관광 목적일 경우에는 한 달 동안 합법적으로 제주도에 체류할 수 있도록 허용해 왔습니다. 이런 무비자 제도를 이용해서 예멘인들이 쉽게 제주도에 들어올 수 있었다는 분석입니다.
예.
예, 지난해 42명에 불과했던 예멘인들이 올해는 500여 명으로 급증한 데다가 이들이 무더기로 난민 신청을 하면서 지금 전국적인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예, 자, 이 난민 수용을 반대하는 그 이유는 뭡니까?
예, 제주도에 들어온 대부분의 예멘인들은 20대 청년인데요. 이들이 진짜 난민이 아니라 불법 취업을 위해 조직적으로 제주도에 입국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또 한국에서는 아직 낯선 이슬람권 문화에 대한 불편한 정서, 또 전 세계적으로 발생한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에 대한 우려 등을 들 수가 있겠는데요. 반면에 인도적인 차원에서 난민들을 받아줘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하지만 난민 수용에 반대한다는 목소리가 압도적으로 많은데요. 일부 난민 수용 반대자들은 오는 주말 30일 서울 광화문에서 예멘 난민 수용 반대 집회를 열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정부는 어떤 입장입니까?
한국은 지난 91년에 유엔 난민협약에 가입했기 때문에 이 협약에 따라서 난민을 보호해야 할 법적인 의무가 있습니다. 더구나 한국은 지난 2012년에 아시아 나라들 중에서는 최초로 난민법을 제정한 나라이기도 한데요. 현재 제주도 당국은 철저한 난민 자격 심사를 통해서 국민의 불안을 최소화할 걸 다짐하면서 정부와의 협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네.
예, 한편 한국 정부는 6월 초에 제주도의 무비자 제도는 관광객 유치가 목적이었다면서 예멘을 비자 면제 대상국에서 제외시켰는데요. 이로써 일단 더 이상의 예멘 난민 입국은 없게 됐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일부 예멘인들이 소송을 제기했다는 소식도 있더군요.
네, 한국 법무부가 지난 4월에 예멘인들의 난민 신청에 몰려들자 이들이 다른 도시에 불법 체류하는 걸 막기 위해서 제주도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출도 제한 조치를 취했는데요. 현재 예멘 난민 신청자 3명이 이의 소송을 낸 걸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출입국법에 따르면 공공의 안녕 또는 국익에 필요하면 체류 외국인의 활동 범위를 제한할 수 있게 돼 있는데요. 하지만 이들은 이 제주도의 출도 제한 조치가 합법적 절차를 따르지 않았고 또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법률 자체의 위헌성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제기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예,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영서 기자였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부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불법 이민자들을 재판 없이 즉시 추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소식 먼저 알아보고요. 이민 관련 행정 조처 등 연방 대법원이 이번 주에 발표할 것으로 보이는 주요 소송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이어서 미국 내 여러 대학과 주 정부가 남학생 사교 클럽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립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 보겠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민 문제와 관련해서 강경한 태도를 고수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4일 인터넷 단문 사이트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불법 이민자들을 재판 없이 즉각 추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모두 받을 수는 없다는 건데요. 침략이란 표현을 쓰면서 불법 이민자들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이 미국 이민 제도에 문제가 많다 이렇게도 지적해오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이번에도 트위터를 통해서 미국 이민법이 전 세계의 웃음거리가 되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몇 년씩 기다리며 합법적 절차를 밟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매우 불공평한 일이란 겁니다. 그러면서 신청자의 능력과 경제력에 따라 우선권을 주는 방식으로 이민 제도를 개혁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고요. 또 25일에도 비슷한 내용의 글을 트위터에 올렸는데요. 불법 이민자들을 국경에서 돌려보내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면서 국경 장벽 건설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네, 지금 연방 하원에서 이민 개혁 논의가 현재 진행 중인데 현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폴 라이언 하원의장 등 하원 공화당 지도부가 지지하는 타협안이 원래 지난주에 표결에 붙여질 예정이었는데요. 이 충분한 지지가 모이지 않아서 이번 주로 표결이 연기됐습니다. 지난주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이 협조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면서 이민 문제로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고 공화당 의원들에게 말하기도 했는데요. 24일에도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민주당 의원들에게 법을 고치라고 촉구하면서 저항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런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 글에 대해서 어떤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까?
네, 민주당은 소수당일 뿐이라면서 행정부와 의회를 장악하고 있는 공화당이 처리할 일이란 지적이 민주당 쪽에서 나왔고요. 인권단체 쪽에서는 대통령이 원하는 것은 미국 법과 헌법에 어긋나는 일이라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에 불법으로 들어오다 잡힌 사람들은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되죠?
네, 뭐 본국에 돌아가면 생명이 위태롭다는 이유 등으로 이 망명을 신청할 수가 있는데요. 이 그럴 경우 법원 심사를 거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불법 이민자들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법원 출석 날짜를 주고 풀어주는 경우가 많은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관행을 미국 이민법상의 허점이라면서 비판해왔습니다.
네, 따라서 트럼프 행정부가 이 무관용 정책을 적용하고 있는데 미국에 불법으로 들어오는 이민자는 모두 기소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부모와 자녀를 격리해서 큰 혼란이 일었죠.
맞습니다. 이에 대해 공화당 내부에서까지 거센 비난이 나오자 지난주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철회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는데요. 앞으로는 부모와 자녀가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었습니다.
예, 지난 5월 중순부터 6월 초까지 2천 명이 넘는 불법 어린이가 부모와 헤어진 것으로 집계가 됐던데 이 재결합 작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지난 23일 국토안보부가 발표한 데 따르면 540명 정도가 부모와 다시 만난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무관용 정책 때문이 아니라 다른 이유로 격리된 아이들은 계속 격리된 상태로 남을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친척 관계가 불분명한 경우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3일 서부 라스베가스에서 열린 네바다 공화당 당원 대회에서 정부 정책을 옹호했습니다.
Our people are actually doing a very good job. Handling a very difficult situation, but this is a problem that should have been solved.
네, 당국자들이 어려운 상황에서 일을 매우 잘 처리하고 있다는 건데요. 그러면서 이런 문제는 벌써 몇 년 전에 해결됐어야 하는 문제라면서 이전 정부의 탓으로 돌리는 그런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비판한 catch and release, 불법 이민자들을 붙잡아다가 놓아주는 관행은 수용시설이 부족한 데서 비롯된 일이라고 하잖아요.
네.
이 트럼프 행정부가 무관용 정책엔 변함이 없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럼 수만 명이 달하는 불법 이민자들을 어떻게 수용할 계획인가요?
네, 필요하면 국방부에 도움을 청한다는 내용이 지난주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행정명령에 들어있었는데요. 짐 매티스 국방장관은 24일 아시아 순방길에 오르면 기자들에게 국방부가 국토안보부와 긴밀히 협력해 군기지 두 곳에 임시 수용시설을 세우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어느 기지인지도 밝혀졌습니까?
매티스 장관이 정확한 위치를 밝히지는 않았는데요. 미국 공영방송 NPR은 두 곳 다 남부 텍사스주에 있는 기지가 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엘파소 인근 포트 블리스 육군 기지에 불법 이주 가족들을 수용하고 혼자 불법으로 미국에 들어온 어린이들은 샌 안젤로 인근의 굿펠로우 공군 기지에 보낸다는 겁니다. 지난주 국방부는 행정부로부터 어린이 2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준비하라는 그런 요청을 받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아메리카나우 두 번째 소식입니다. 미 연방 대법원이 이번 주로 회기를 마감하고 여름 휴가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아직 결정이 나오지 않은 중요한 소송이 몇 개 더 있다고요?
네, 몇 건이 더 남아있는데요. 대표적인 것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이 논란 많은 이민 관련 행정 조처가 있습니다. 흔히 여행 금지 조처로 불리는 것이죠.
네, 이 행정명령이 사실 여러 번 수정이 됐는데 앞서 행정명령은 모두 기한이 지나서 소송이 무효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남아있는 소송 내용을 좀 정리해 주실까요?
네,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이 세 번째로 발동한 입국 금지령에 관한 건데요. 이란과 시리아, 리비아, 소말리아, 예멘, 차드, 북한, 베네수엘라 이렇게 8개 나라 국민의 미국 입국을 금지했던 겁니다. 이 가운데 북한과 베네수엘라는 처음부터 소송 대상에서 제외됐고요. 나머지 6개 나라가 문제가 됐는데 모두 이슬람교를 주로 믿는 나라여서 실질적으로 이 종교 차별이라는 그런 비판이 나왔던 겁니다. 이들 6개국 가운데 차드가 몇 달 전에 금지 대상에서 빠지면서 5개 나라가 남아있습니다.
예, 대법원에선 과연 어떤 결정이 나올까요?
네, 지난 4월에 열린 대법원 심리에서는 대법관들이 행정부 입장에 수긍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기도 했는데요. 따라서 언론은 정부의 유리한 결정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을 조심스럽게 내놓고 있습니다. 심리 당시 정부는 입국 금지 조처가 국가 안보를 위해서 대통령 권한으로 할 수 있는 일이란 주장을 펼쳤는데요. 하지만 하와이주 등 소송을 제기한 측에서는 관련 조처가 이슬람 교도들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반감에서 비롯된 것이라면서 미국 헌법은 종교에 따른 차별을 금지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예, 이 행정명령 관련 외에 또 어떤 소송이 남아 있습니까?
네, 공공노조의 회비 강제 징수와 관련한 소송이 있습니다. 미 공무원 노조 연맹 측은 이 단체 교섭을 통해서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들도 혜택을 보고 있다면서 이들도 회비를 내야 한다고 요구하는데요. 하지만 이 원고인 일리노이즈 상무부 직원 마크 제이너스 씨는 노조 입장에 동의하지 않는데 회비를 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 등을 보장하는 수정헌법 1조에 어긋난다는 얘기입니다.
예, 자, 이 소송의 전망은 어떤가요?
네, 지난 2월 심리에서는 강제 회비 징수가 부당하다는 이 원고 측 의견에 대법관들이 수긍하는 그런 분위기였는데요. 대법원이 과연 어떤 결정을 내릴지 많은 사람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낙태와 피임 등 주정부가 지원하는 프로그램에 관한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한 이 캘리포니아 주 법에 관한 소송도 있는데요. 지난 3월 심리에서 대법관들은 이 법에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한 가지 소식도 보겠습니다. 미국 대학의 프레터너티 문화가 앞으로 많이 달라질 전망이라고요?
네, 각 대학과 주정부가 프레터너티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각 대학이 여름방학 중인데요. 가을에 시작되는 새학기에는 신입 회원 신고식이나 각종 행사에서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예, 자 먼저 이 프레터니티라는 게 뭔지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이 프레터니티는 19세기부터 유행하기 시작한 일종의 대학 내 남학생 사교 모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줄여서 프렛이라고 많이 부르는데요. 이 회원 수나 활동 등 이 모임에 관한 정보가 비밀에 쌓여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네, 여학생 모임도 있잖아요.
네, 여학생들만의 모임은 소로러티라고 하는데요. 이 남학생 모임이나 여학생 모임이나 대부분 이름이 두세 개 그리스어 알파벳으로 돼 있습니다. 뭐 파이, 카파, 알파 이런 식인데요. 그래서 이 그리스어나 그리스 문화를 뜻하는 그릭이라는 표현으로 부르기도 하고요.
예.
또 회원들끼리 대학 내 한 건물에 함께 모여서 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학생들 사교 모임에 주정부까지 관여하게 된 이유가 뭔가요?
네, 최근 프레터너티 모임에서 사망 사건이 잇따랐기 때문입니다. 미국에는 이 대학 프론터너티와 소로러티가 수천 개가 있는데요. 이 긴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것도 많습니다. 이런 모임에는 들어가기도 힘들지만 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호된 신고식을 치러야 한다고 합니다.
예, 이렇게 신입 회원을 괴롭히는 일을 영어로 헤이징이라고 한다죠.
맞습니다. 뭐 눈을 가리고 이상한 물건을 만지게 한다거나 뭐 힘든 일을 시킨다거나 뭐 프레터니티 마타 독특한 그런 신입 회원 신고식 전통이 있는데요. 특히 억지로 이 술을 마시게 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학생들이 숨지거나 또 다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겁니다.
네, 사망자가 발생하는 일이 얼마나 자주 일어나나요?
네, 뉴욕타임스 신문에 따르면 1961년 이후 한 해 한 명꼴로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하는데요. 지난해에는 4명이 숨지면서 이 프레터너티 문화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예.
관련 학생들이 형사 처벌을 받기도 했는데요. 특히 펜실베니아 주립대학교 학생인 19살 앤드류 코피 군은 버번 위스키 한 병을 혼자 비운 뒤에 숨진 것으로 알려져서 논란이 됐습니다.
예. 자, 각 대학과 주정부가 단속을 강화한다고 하는데 뭐 어떤 방안이 나왔습니까?
네, 펜실베니아 주립대 같은 경우 대학 내 여러 사교 모임 가운데 13개를 아예 폐쇄했습니다. 그리고 신입생 신고식을 학기 초가 아니라 학생들이 어느 정도 서로 친해지고 난 이후로 미루도록 하는 그런 조처를 취했고요. 또 플로리다 주립대는 프레터너티 활동을 관장하는 직원 수를 늘렸습니다.
예. 자, 그리고 주정부의 차원 노력이라면 어떤 게 있습니까?
루이지애나주는 신고식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 관련 학생들을 중범죄로 다스리게 하는 내용의 반헤이징 법안을 통과시켰는데요. 이 관련 혐의로 유죄가 확정되면 최고 5년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펜실베니아주에서도 비슷한 법안이 조만간 통과될 전망이고요. 뉴멕시코주 역시 유사한 법안을 고려 중입니다. 그런가 하면 테네시주에서는 주내 모든 프레터너티 활동을 금지하자는 그런 법안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예, 자 이렇게 대학 사교 모임에 가입해 있는 사람이 대략 어느 정도나 되나요?
네, 북미 지역에서 900만 명이 이 프레터너티나 소로러티 회원이라고 하는데 그 가운데 75만 명이 현재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이라고 합니다.
예.
특히 백인이나 소득이 높은 가정 출신의 그 비율이 높다고 하는데요. 부시 전 대통령 부자 등 여러 미국 대통령과 정재계 지도자들이 대학 시절 이런 사교 모임에서 활동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부지영 기자였습니다. 자,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데러 홀과 존 오츠가 함께 부릅니다. 당신으로 인해 나의 꿈이 이루어졌다며 사랑을 고백하는 You Make My Dreams 들어보시죠.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가 방송됩니다.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
미국 곳곳의 다양한 모습과 진솔한 미국인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 장량희입니다. 현대인들이 많이 즐기는 운동 가운데 요가가 있습니다. 수천 년 전 고대 인도에서 비롯된 요가는 일종의 정신 수양법으로 종교와 국경을 초월해 널리 보급되면서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신체 단련 운동이 됐죠. 유엔은 4년 전 6월 21일을 세계 요가의 날로 지정했는데요. 해마다 세계 요가의 날이 되면 종주국인 인도는 물론 전 세계의 요가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거리로 나와 요가를 즐기고 있습니다. 이곳 워싱턴 DC에서는 의회 의사당 앞에서 요가의 날 행사가 진행됐다고 하는데요. 그 현장을 만나보죠.
첫 번째 이야기. 미 의사당 잔디밭에서 열린 세계 요가의 날 행사.
세계 요가의 날을 앞둔 주말, 미 의회 의사당 앞 잔디 마당에 수백 명의 사람이 요가 매트를 들고 모여들었습니다. 늘 정치적 논쟁과 토론이 오가는 의사당이지만 이날만큼은 평화와 고요함이 감돕니다. Twist the body towards the right side so that the left palm touches the right. 다양한 인종과 피부색의 참가자들. 하지만 같은 요가 동작을 하고 호흡을 하며 하나가 된 듯한데요. 참가자 제프리 브래디 씨는 이날 행사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Yeah, this is what diplomacy is. This is sharing ideas across cultures.
오늘 이 행사는 외교의 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문화의 다름을 뛰어넘는 요가라는 하나의 가치를 공유하고요. 요가가 아니었으면 결코 만나지 못했을 사람들과 함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니까요.
지난 2014년 인도의 나렌드라 모디 총리는 요가 실천이 전 세계인의 건강과 정신에 긍정적이란 사실을 알리며 유엔의 요가의 날 지정을 요청했습니다. 결국 유엔은 6월 21일을 세계 요가의 날로 지정했죠. 요가의 날이 다가오면 세계 곳곳의 인도 대사관에서는 요가 관련 행사를 진행하는데요. 이날 의사당 앞마당에서 열린 행사도 워싱턴 DC에 위치한 인도 대사관 측이 마련한 행사였습니다. 나부테즈 사르나 주미 인도 대사 역시 직접 참석해 일반 참가자들과 함께 요가를 했습니다.
It's some gift from the philosophy and practice of ancient India.
요가는 고대 인도인들의 철학과 수련이 남긴 귀한 선물입니다. 하지만 요가는 모든 인류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요. 바쁜 현대인들이 일상생활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고요. 무엇보다 요가를 통해서 사람들은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고요. 온 우주 속에서의 자신의 위치를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국적이나 종교에 상관없이 사람과 사람을 연결해 주죠.
요가의 매력을 자랑한 사르나 대사의 말처럼 요가는 신체적, 정신적, 영적인 부분을 모두 포함하는 심신훈련인데요. 정확한 기원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수천 년 전 인도에서 시작된 걸로 알려져 있죠. 그리고 최근 수십 년간 요가는 돌풍이란 말이 어울릴 정도로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었습니다. 무대 위에서 요가를 지도하는 강사의 인도를 따라 요가에 임하는 참석자들. 마치 고개단의 동작처럼 어려운 동작도 척척 다 따라하는 모습이 한두 번 해본 실력들이 아닌 듯합니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인도 출신 라크쉬미 파니케 씨는 미국 의사당 앞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요가를 하는 것을 보는 게 믿기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It looks like all the people here and I'm not talking about Indians. I'm talking about all
여기 참석한 사람들을 보면 인도 출신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전 세계 출신의 다양한 사람들이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서 요가를 하고 있잖아요. 정말 특별한 행사라고 생각합니다.
수백 명의 사람이 다 같이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고 같은 동작을 하는 모습. 세계 정치의 중심인 워싱턴에 일치됨과 조화가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는 듯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 요리로 배우는 ABC. 필라델피아의 에디블 알파벳 프로그램.
I'm from Iran.
Taiwan.
I'm from Indonesia.
From Brazil.
I'm from France.
이란, 타이완, 인도네시아, 브라질, 프랑스. 특유의 억양으로 자신이 온 나라를 소개하는 사람들. 바로 미 동부 필라델피아시의 자유공공도서관에서 진행하는 에디블 알파벳 프로그램에 참석한 사람들입니다. 에디블 알파벳, 직역하면 먹을 수 있는 알파벳인데요. 지역의 이민자나 난민들이 요리를 하면서 영어와 미국 문화를 배우는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In this program, we are using food as a vehicle for learning. Each week,
우리 프로그램은 요리를 영어를 배우는 도구로 삼고 있습니다. 매주 학생들은 요리법과 재료의 이름을 통해서 영어를 배우는데요. 단순히 단어나 문장을 배우는 데 그치지 않고 재료들을 실제로 어디서 살 수 있는지 또 상점에서는 어떻게 물건을 구입하는지 그런 것들을 배우게 되죠.
프로그램 담당자인 리즈 피처럴드 씨의 설명을 들으셨는데요. 수업이 진행되는 도서관의 요리센터에 가보면 학생들은 짝을 지어 요리를 합니다. 이날의 메뉴는 피자였는데요.
It's our last class and we are going to make the pizza.
참석자들은 요리하기에 앞서 짝과 함께 피자 위에 올리는 재료인 토핑에 관해 토론했습니다.
Yeah,
에디블 알파벳은 3년 전 한 민간 난민단체가 도서관의 요리센터를 찾아 행사를 한 것이 계기가 됐다고 합니다.
Women from all over the world, many of whom didn't speak English very well or at all, and
세계 각지에서 온 여성들이었는데 영어를 거의 못하거나 아예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여성들은 요리한 후에 자신들의 가족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때까지 살아온 길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죠.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어요. 그 행사가 성공을 거두면서 정기적으로 요리 관련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로 했고 그래서 탄생한 것이 에디블 알파벳이에요.
We're going to measure the dry ingredients, the flour, the salt, and the yeast.
10여 명의 참가자는 6주 동안 두 명의 강사와 함께 수업을 하는데요.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영어 교사 한 명과 요리 강사 한 명이 수업을 진행합니다. 요리 강사인 제임슨 오도네 씨로부터 어떤 식으로 수업을 하는지 들어봤습니다.
We choose our recipes for this class to give our students an idea of what American
우린 메뉴를 선정할 때 과연 어떤 요리를 하면 미국의 음식 문화에 대해서 학생들이 배울 수 있을까 고민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인들이 아침으로 즐겨 먹는 팬케이크 만들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팬케이크를 만들면서 미국인의 아침 식사 문화에 관해 얘기를 나눴죠. 우리 프로그램은 요리를 통해서 영어도 배우지만 이민자들이 새로운 나라로 삼게 된 이 미국 문화를 배우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Yeah, it should stay a little bit sticky, guys. You don't want to just
학생들은 수업 후 열심히 만든 요리를 다 함께 나눠 먹기도 합니다.
I like this class very much because it was fun for me and
저는 이 프로그램이 정말 좋습니다. 우선 재밌고요. 다른 영어 강좌도 많지만 그런 수업보다 훨씬 더 유익한 것 같아요.
이란에서 온 파라스투 카바시를 비롯한 참가자들은 이날 6주간의 수업을 마치고 수료증을 받았습니다.
Thank you.
Our students are also sharing that they feel more comfortable in Philadelphia. That's been some feedback that we've gotten.
학생들이 이 수업을 듣고 나면 필라델피아에 대해 더 친근하고 편안한 마음을 갖게 된다고 말하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참 보람이 있어요. 바로 이게 우리 도서관이 이민자들을 위해 이런 프로그램을 시작한 이유 가운데 하나니까요.
네,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 다음 주에는 미국의 또 다른 곳에 숨어있는 이야기와 함께 여러분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쉽고 신나는 생활 영어, Speak Easy English가 이어집니다.
Hey everyone, I'm Nayoung and welcome to Speak Easy, where you can learn to speak easy English.
안녕하세요, 신나영입니다. 신나영의 신나는 영어 배워볼까요?
전교 1등을 하는 학생 보면 남보다 공부를 10배, 100배는 더 열심히 하는 것 같죠? 특별히 애를 쓸 때, 기대 이상의 노력을 보일 때 영어로는 어떻게 표현할까요? Go the extra mile. Go the extra mile. Go the extra mile. Go the extra mile. 이 표현을 직역하면 1마일을 더 갔다인데요. 어떤 목표를 위해 큰 노력을 기울일 때 쓰이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We are looking to hire someone who will go the extra mile for our company. 우리 회사는 기대 이상의 노력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Our business will go the extra mile to keep our customers happy. 저희 업체는 고객 만족을 위해 더 노력합니다. She always goes the extra mile for her friends. 그녀는 친구를 위해 항상 무언가를 더 베풀어. Go the extra mile. Go the extra mile. Go the extra mile. Go the extra mile. 오늘은 Go the extra mile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Hey everyone, I'm Nayoung. Stay easy and speak easy. Bye.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와 워싱턴 뉴스 광장이 이어집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진행해 김현숙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최근 열린 나토 국방장관 회의에서 짐 매티스 미 국방장관은 우리의 통합 안보에 대한 위협은 남부의 테러리즘이든 러시아의 침략이든 동부의 혼합적인 위협이든 줄어들지 않았다고 관측했습니다. 군사비 지출이 국내 총 생산의 2%를 차지했던 나라가 겨우 세 나라에 불과했던 2014년 이후 동맹국들 사이에 부담을 나누는 문제는 개선됐다고 매티스 장관은 지적했습니다. 작년 나토 전 지역의 군사비 지출은 25년 만에 최대폭으로 늘어났습니다. 2018년에는 8개국의 약정액이 이미 목표선인 2%에 도달했고 더 많은 나라들이 2024년에 2% 달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ISIS에 대한 세계적인 싸움에서 우리는 계속 칼리프를 제거하고 ISIS와 다에시의 재발을 막는 데 필요한 작전을 수행할 것이라고 매티스 장관은 말했습니다. 그러한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나토는 현재의 이라크 내 활동을 지속적인 비전투 임무를 위한 훈련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이라크 정부와 보조를 맞춰 나토는 이라크에서의 성공을 극대화하고 장기적인 대테러 노력을 강화할 것입니다. 매티스 국방장관은 아프가니스탄 문제도 언급하면서 그곳의 보안군이 계속 개선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의 6개 군부대가 모두 전 지역에 배치돼 그 결과를 과시하고 있으며 아프간 정부는 나토의 지원 아래에서 국민을 위한 정치적 질서를 안정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매티스 장관은 밝혔습니다. 거의 70년 동안 나토 동맹은 우리의 민주주의를 태동시킨 가치와 원칙을 수호하는 데 봉사해왔다고 매티스 장관은 말했습니다. 미국 국민은 여전히 나토 동맹과 함께할 결의를 갖고 있으며 우리는 평화와 안보를 지키는 가운데 모든 사람을 위한 공동 방위라는 핵심적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를 바란다고 매티스 장관은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세상 돌아가는 일을 손바닥 안에서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손전화로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되는데요. 접속 방법은 www.voakorea.com 주소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VOA 방송 모바일 서비스는 엄선된 기사와 기획물을 애청자 여러분의 손안에 전달합니다. 휴대전화가 있으십니까? 지금 www.voakorea.com으로 접속하세요. 청취자 여러분의 생활을 풍요롭게 만들어드리겠습니다.